살아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 당신은 영으로서 우리에게 지혜롭고 계시로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의지와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아버지, 당신의 말씀을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혈과 육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니라 영으로, 지혜와 영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당신의 뜻을 알고 당신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오늘 아침에 왕으로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말씀 속에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뜻을 알게 하소서. 마태복음 11장, 어제는 11장을 보고 오늘 아침에는 16장을 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말할 것이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가 그리스도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16장에서 보면 13절에서 제자들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주님이 그동안에 몇 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행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물론 세례요한은 세례요한이 세례요한도 사실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만 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리고 헤롯도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고, 그리고 죽이기까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말을 했을 때 정말 이렇게 인도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에도 그게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말라기에서도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여기서도 또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야 또 이렇게 말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와 함께 있으면서 그의 권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이 물음이 왔는데 정말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그 물음이 나한테 왔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 면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나는 당신을 정말 알고 싶습니다.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그리고 주님의 그 권능을 알 행하고 주님이 계시하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본 것처럼 예수님의 그 근본, 근성이 무엇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5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주님을 알고 있다. 주님이 보여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봅니다. 그러나 주님을 쫓는 자들은 그분이 누군가를,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 주님을 쫓는 자들 중에서 한 명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베드로의 그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게 한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셔야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가 너희에게 보여줬느니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시작해서 배우고 우리의 생각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은 내 머릿속에서는 구원자로만 생각을 듭니다. 그러나 구원자가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름 부은 왕이다. 그것을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의심할 필요 없이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에게 물어봤을 때 너희는 무엇을 기다리냐? 유대인들은 대답했을 것입니다. 기름 부은 왕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이 왕으로서 우리에게 기다리고만 있었지 구원자로서는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왕을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특별한 왕입니다. 모든 왕들 중에 왕이신 예수님이신다. 스가랴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 작은 곳 나귀 새끼니라 보라 내 왕이 내가 임하나니 이 왕으로서 오는 이 예수님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많은 예언이 있었고 왕으로서 온다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야,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 왕은 공의로우면 구원을 하시는 분입니다. 어제 우리가 들은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백성들은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백성들은 그 백성들은 그네시트를 뭐라고 했지? 그 하인으로서 그리고 세상에 붙잡혀 있었고 그때의 백성들의 상황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으로서 왕으로서 이 땅에 왔을 때 그의 백성들은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볼 것은 그분이 단지 우리의 죄에서 구원시키는 자로서만 볼 게 아니라 그 왕으로서 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구원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배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 이 세상을 우리와 함께 지배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을 오늘 아침에는 봐야만이 됩니다. 정말 이분은 왕으로서 지배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입니다. 왕 중의 왕으로서 주 중의 주로서 오시는 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도와주기 위해서 문제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와주기 위해서 오시는 이런 왕입니다. 이런 왕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미국 사람들 각 사람들에게 문제가 각각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도와주는 그런 사람으로 온다는 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왕은 아무 어느 곳에도 있지 않습니다. 이 우주의 최고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훌륭한 분이십니까? 이러한 왕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스가랴에서 본 것처럼 공의롭고 또 구원을 베풀고 세상에서는 내가 높으면 그 밑에 낮은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지배하고 그러나 주님은 최고 윗자리에 있으면서도 우리 각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분이십니다. 또 주님은 또 겸손하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는 것은 적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중점이 있습니까? 다니엘도 이 기간에 이 시점에서 다니엘도 예언을 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이 시점을 알고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주님이 이때 무엇을 했습니까? 나귀 중에서도 아주 새끼 나귀를 타고 이 세상의 왕이 이런 조그만한 새끼의 나귀를 타고 오겠습니까? 아마 벤츠 큰 차를 사서 타고 왔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이라면. 그러나 우리 예수님 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왕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장 높은 왕이면서도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은 참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우리의 왕은 이러한 작은 적은 자에게까지도 완전히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 이러한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아주 중요한 것만 결정하기 위해서 있는데 우리의 왕은 그렇지 않냐고 적은 문제까지도 이루는 분입니다. 이사야 33장 22절에서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권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언급했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재판관이 재판도 하고 구원도 하고 그런 재판관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재판장도 되고 우리를 또 구원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두려우고 떨면서 와야 됩니다. 어느 날 우리는 이러한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만 됩니다. 이 주님의 왕국은 얼마나 높은 수준에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관이시면서도 또 구원도 시키는 이런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의 수준에 우리는 도달하지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분을 보면 이런 왕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산에서 헌법을 주고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이 헌법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절에서 보면은 한 치료에서 다른 치료 계속해서 이렇게 치료해 나가시는 분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9절까지 보면 그분은 우리에게 법을 주는 분이고 왕이시면서 우리를 치료하는 분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십니까? 이러한 수준을 가진 분입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보면 산에서 내려오셨고 또 무리가 따랐고 그리고 치료를 행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자에게 문둥병자에게 가서 문둥병자는 하나의 죄인입니다. 그건 죄인입니다. 다른 온 것이었다면 이 문둥병자를 따로 격리를 시켜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 왕인 주님께서 문둥병자에게 가서 그 사람을 치료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4년 9개월이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왕을 우리는 봐야만이 됩니다. 이러한 훌륭한 왕을, 그분은 공의롭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치료를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간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재림 때까지 만약에 매일 이러한 왕에게 오게 된다면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주고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는 완전히 구원하는 데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뢰성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이 남은 시간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그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에 우리가 했든 안 했든 마태복음 8장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용기를 주게 됩니다. 주님의 헌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얼마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이 구장에서 해주는지, 문둥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그가 낫기를 원할 때에 주님께서는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그 종이 아파서 기운이 없고 약해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낫기를 원한다고 했을 당신이 오지 않아도 말씀 한마디로 내 종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나도 어제 저녁 좋지가 않았습니다. 상황이. 그러나 주님한테 그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보았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 치료하는 그런 것을 주었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그의 왕국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것에서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가 부패된 것으로부터 구원하고 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서 부패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그리고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행합니까? 이것이 큰 주님에 대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불순종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야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는 당신이 필요로 합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당신은 필요로 합니다. 당신의 왕국을 위해서 내가 건강하게 되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당신의 왕국을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지만 주님이 치료를 해줬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나 그 무리들, 치료를 받은 무리들 중에서는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전부 치료를 해줬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이 몇 명만 달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다른 사람들은 어디에서 치료받고 나은 사람들, 물론 주님은 그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10명 중에 2명만 주님을 쫓았는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 물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들은 것처럼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이 무리들이 듣고 떠나가는 것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6장에서 마태복음 16장 6절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주님의 제자들에게 많은 경고를 해주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대해서 그리고
이 Pharisäer haben mehr an der Tradition festgehalten als an dem Wort Gottes. Und irgendwann kam Tradition.
바리새인들의 그 전통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Sie haben das Wort Gottes gebrochen, um ihre Tradition.
주님의 말씀을 그들의 전통 때문에 무너뜨렸습니다.
Und legt sie auf die Menschen. Und die Menschen waren damals völlig geknechtet und beladen von dieser ganzen religiösen Last.
이 종교의 전통 때문에 주님의 백성들은 종노릇으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주님은 아주 예리하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전통 종교 거기에 대해서 누룩이라고 경고를 제자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첫 번째 제자들을 이 종교로부터 분별시켜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그 종교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그를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러한 종교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오게 해야 됩니다. 정말 종교의 누룩을 우리는 완전히 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외식하는 이 종교의 누룩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보단 우리 자신을부터 이 부패된 종교의 부패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이 분별을 시켜주었습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그 목사님이나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한 것은 얼마나 강한 말씀입니까? 주님은 이 말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목사님한테 독사 자식들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서도 이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도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종교인들에게 주님은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아버지는 악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리새인 23장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아버지 아비들은 악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 아비들은 아비는 악마의 자손, 악마라고 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너희 조상의 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혜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두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지옥 독사의 새끼 뱀 지옥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의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18장에서도 자녀들아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라. 버가몬에서도 말하겠어요. 사탄의 보좌라고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보좌 주님의 보좌라고 얘기를 했지만 계시록에서는 버가모 교회에게 사탄의 보좌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교회가 사탄의 보좌로 얘기를 했습니다. 두아디아 교회에게서 사탄의 깊은 속까지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이 상황에서부터 미리 멀리 데리고 나와야만이 됐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쫓는다면은 그곳에서 나와라. 이 종교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종교로부터 우리는 나와야만이 됩니다. 우리가 종교에서 나올 때 나와야만이 주님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나오지 않고는 무엇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에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의 교제 속에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을 종교로부터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시작을 했습니다. 종교는 이렇게 주님과 완전히 반대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너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야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다. 이렇게까지 바리새인들은 부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정죄하려고 비판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종교인들이 부패하고 타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 사람들을 자유롭게 합니까? 진리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종교 안에 들어있으면 더 묶어둡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막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못 들어가고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왕한테서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왕을 우리는 배웁시다. 왕에 대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왕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에 순종합시다. 우리는 연습해야 됩니다. 매일 생활에서 순종하는 것을 배웁시다. 왕에게 순종합시다. 히브리서 5장에서 보면은 8절 그가 아들이시다도 반드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왕도 순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9절에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 구원을 근원이 되시고 구원의 근원이 되었고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주님 자신도 구원자이셨지만 순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구원의 권이 되시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함께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한 걸음 순종하는 것을 배워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그 순종함까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활에 주님을 구원자로 내가 받아들인다면은 물론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만 주님이 침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에도 순종을 해서 침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순종의 일종입니다. 우리 꼭 침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침례를 받으라 쓰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순종을 합니다. 네가 침례를 받으려도 받는다면은 많은 것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침례를 받으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이 침례에 대해서 나는 순종을 한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매일 생활에서 많은 것을 완전히 깨우치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는 내가 순종을 합니다. 내가 이해한 그 한 가지만은 내가 주님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무엇을 읽었을 때에 성경 말씀에 그러나 꼭 왕이 전부 다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왕이 우리에게 매일 생활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을 완전히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몇 가지 이해를 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거기에 순종을 한다면 그것으로서도 좋습니다. 많은 것을 주님에게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고 그러나 당신이 말씀하실 때 나는 순종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만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이 계시할 때에 누구든지 나를 쫓으려거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다면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목숨을 잃는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그냥 왔다 죽는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죽는다면 살 것이요 주님 때문에.
Das ist der Moment, sein Selbst zu verleugnen.
주님 때문에 내 자신을 부인한다. 그것이 내 혼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가 아닌 주님 때문에 내 혼을 부인한다는 왕이 내 삶에 들어와서 차지하기 위해서 내 혼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왕궁에 들어가는 중요한 것은
Dort sagt der Herr, ich lese es nochmal vor, nicht jeder, der zu mir sagt, Herr, Herr, wird in das Reich der Himmel eingehen.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는가 할 때에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니라. 이때 믿지 않는 자가를 여기서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불법을 행하는 자는 여기서 불법은 자신이 사역을 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불법, 자신의 사역으로 했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믿습니다. 왜 주님께서 나를 심판하십니까? 나는 주님 이름으로 행치 않았습니까? 귀신자들도 하고 권능도 해서 많은 기적도 이뤘고 그러나 문제는 주님을 그 우리의 왕으로 알지 못하고 자신의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왕국에 들어갑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느니라.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자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기적을 행했지만 왕을 주님을 내 왕으로 그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주님을 내 왕으로서 알고 주님에게 순종하고 매일 생활에서 당신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알아야만이 됩니다. 이러한 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주님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번제로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어제 저녁 말씀 속에서 나는 원치만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내 번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번제이신 주님을 배웁시다. 왕이신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웁시다. 그리고 두 번째 계시에서는 교회가 주님의 왕국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몸의 지체로서 주님 왕이신 분에게 순전한 것을 교회가 주님의 왕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배워야 됩니다.
시온이
교회가 시온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집을 지으리라, 교회를 지으리라. 이 여기서 반석은 물론 베드로는 돌이었습니다. 산돌. 그러나 이 반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반석인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두 기절 후에는 베드로한테 사탄이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이렇게 하고 또 천국의 열쇠를 주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인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몇 기절 후에는 또 베드로에게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땅에서 모신 품 하늘에서 풀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이 각각 하나의 돌들입니다. 144장에서 다윗이 얘기한 거죠.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그는 돌이니. 시편에서 다윗은 여호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반석이시니. 여기에 강건한 반석이시니. 누가 마태복음에서 지혜로운 자라고 말했습니까?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주님도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얘기했습니다. 이 집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지혜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대집회마다 우리는 교회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것을 지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나 뭐에 사람을 높이거나 이 가르침이나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듣는 것, 제사장의 일도 우리는 많은 말을 할 수가 있고 토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것은 정말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것은 토론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흥미가 없고 시온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순종하고 이것이 짓는 것입니다. 왕국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그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 이 교회는 왕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묶으면은 왕도 그것을 묶고, 교회가 그걸 풀면은 왕도 그것을 하늘에서 풀어줍니다.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왕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기도 모임에 오면은 주님이 이 기도 모임을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오늘 저녁 이 기도 모임에 내 생각에 소견으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이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게 기도 모임이 행할 수 있도록 주님 하도록 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 22장에 주님이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 열쇠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왕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열쇠로 문을 잠그면은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있는 것들은 교회가 문을 열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권세를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었다. 우리가 묻고 여는 것을 주님이 교회에 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용해야만 됩니다. 나는 기도 속에서 가끔 주님 당신이 묻고 당신이 열어서 이렇게 기도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너에게 줬다 했습니다. 너에게 줬다는 것은 주님의 교회인 시온에 줬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전부 다 하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종교입니다. 얼마나 듣기에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의무를 주님한테 받았습니다. 열쇠를 교회에 줬습니다. 우리에게 줬습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묻고 여는 것을 왜 필요합니까? 이것은 사람이 사탄에 묶여 있는 것을 풀게 하기 위해서 준 것입니다. 열고 묶는 것은 사람들이 사탄 속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사탄의 세계로부터 풀기 위해서 이 열쇠를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득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득탈하느니라. 결박 묶는 거에 대해서 주님이 그 열쇠를 우리에게 줬는데 그 강한 자를 결박 묶어야만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결박한 것을 그 집에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풀 수가 있습니다. 이 사탄 속에 묶여 있는 것을 우리는 풀어야만이 됩니다. 결박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열쇠를 교회에 줬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싸움입니다. 주님의 왕국을 위해서 이 사람을 사탄의 손에서 우리는 풀어야만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어서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묶여 있는 것에 풀어야 됩니다. 바울이 전도를 했을 때 주님을 영접하려고 했을 때에 그 마술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잡았습니다. 바울은 그 마술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1절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기이 여기니라. 이렇게 총독이 사탄에 묶여져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열리며 사탄의 손으로부터 열리며 주의 가르침을 받고 사탄을 묶고 사람을 자유롭게 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감옥 속에 있을 때 울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님한테 기도하고 찬송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슬퍼하고 슬퍼하지 말고 눈물 흘리지 말고 주님한테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래야 합니다. 그럴 때 묶여 있는 자들이 풀리며 풀렸습니다. 그랬을 때 결과는 어떻습니까? 감옥 속에 있는 자들이 전부 나와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기도 모임에서 일주일에 한 번만 기도 모임에서 주님을 대해서 기도하지 않냐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 찬송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또 한 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 명 내지 세 명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은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묻고 푸는 그 권세를 주신다고 또 한 번 여기서 언급하셨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두 명 있으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묻고 푸는 그 기도 모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어디에 사탄이 있습니까? 우리 묻고 싶습니다. 어디에 우리 자매가 묶여 있습니까? 풀어주십시오. 나는 이것을 기도로서 묻고 풀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기도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이 시온에 이러한 권세를 준 것을 우리는 사용해서 우리 사탄을 묶고 형제 자매들을 푸는 그 기도를 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